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그 안 것이 오늘이라는 날에 주의 그 능력으로 드러나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한 학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늘 지나면 또 한동안 여행을 떠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인사를 못하고 가더라도 잘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살펴가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최초로 세워졌던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살피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폈지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기준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죄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불러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죄와 죄에 대한 책임, 죄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이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책임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죄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또 좀 다르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실행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디서 불러낸 거나 하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불러낸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서 불러낸 거고 세상에 사는 방법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불러내서 따로 띄워놓은 것을 성경 용어로 말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냐면 불러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곧 교회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거룩 이런 단어들이 다 이렇게 한 가지로 뜻이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곧 그런 거다. 우리가 교회로 불려졌고 교회로서 사는 모습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교회로 불려진 성도들이 사는 첫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모습은 삶의 외형적인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었지요.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푼 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이 구절을 보면서 성령 받으면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것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는 비록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금과 은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의 대화 내용은 누가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항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과 은은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뭐가 가장 귀한 것이 됐냐면 그전에는 세상 가치였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좋은 예가 제가 바울의 예도 들었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만큼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런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랑할 것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학벌, 가문, 뭐 문벌, 뭐 모든 것을 다 얘기해놓고 내가 모든 것들의 최고였지만 자기가 예수를 안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이 뭐냐 하면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 그러면서 세상 가치관이 내 안에 가장 큰 가치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행로에 조금 그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적어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쫓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세상 목적으로 사는 것이. 세상 가치를 구하는 것이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하다. 부대낌이 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에 조금씩 한두 번 실패하겠지만 자꾸 반응을 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신앙의 싸움. 신앙의 싸움은 어디 가서 뭐 악한 마귀가 나 마귀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미국 괴기 영화 보면 뭐 피 흘리고 이빨이 이렇게 나오는 그 괴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예. 세상의 악함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것과 싸우는데 불편함이 느껴져야 되고 힘들지만 조금씩 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바뀌어진 베드로와 요한의 모여진 첫 모습은 가치관이 바뀐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자 이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걸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와 사람이 몰려들었고 또 그 몰려들어서 누가 저렇게 만들었지?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베드로를 지목했겠죠. 베드로가 치료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 베드로한테 관심이 확 쏠리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나타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한번 읽었지만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는데 12절과 13절 말씀을 주목하면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잡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또다시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3장 끝 26절까지 쭉 하는데 실제 해야 될 말은 15절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15절까지만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돌려 말하지 않고 미사여구 붙이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짤막하게 하고 싶은 말을 딱딱 그렇게 잘 합니다. 근데 우리 2장에서도 베드로 첫 설교가 그런 거였죠. 근데 3장에 들어서도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 설교 내용에 기독교의 특징이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한 얘기지만 거기에 기독교가 갖는 특징이 아주 잘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내용은 요 본문을 살펴서 그 기독교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내용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요? 안 놀라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걸었으니까 되게 놀라운 거죠. 뭐 놀라는 건 당연한 건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짤막한 이야기지만 그냥 간단히 겸손을 떠는 게 아니거든요. 아, 괜찮아. 아예 모른 채. 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이 어디서 온 것임을 알아서 착각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이 얘기는 짧은 얘기 같지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뭐 한 달에 두 번 금식을 하고 구제를 수입에 얼마를 하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가서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나한테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으로 뭐를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베드로가 왜 그 얘기를 했나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수행에서 나오거든요. 수행.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종교에 신비한 능력이 빠지면 종교가 안 되는 거 아세요? 모든 종교에 어떤 초월적인 힘이 빠지면 종교로서 형성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뭔가 신비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 신비한 능력을 어떻게 구현해내냐 하면 종교에 귀한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불교가 대표적인 예예요. 불교는 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 종교라고요. 사상을 믿는 종교지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도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 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수행을 통해서. 아주 깊은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오래전에 돌아가신 스님이신데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그 성철 스님이 수행할 때 7년간이나 누워서 잠을 안 잔 거 아세요? 그렇게 깊이 수행을 해야 뭔가 득도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수행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데 베드로가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같은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수행을 통해서 무언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혼동케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뭔가 빨리 안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갖는 의문이 뭐예요? 뭐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이거 뭐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도 이 판단, 20년 한 사람도 이 판단, 뭐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이치가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기도가 충만해서 이방인의 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이 됐나요? 바울을 찾아온 때가 언제예요? 예, 스데반 집사 막 돌로 직접 때려 죽인 건 아니지만 막 돌로 때려 죽이고 막 이런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옳게 여길 때 그럴 때 또 더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무슨 어떤 수행을 겪어서 어떤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린 강도가 달렸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들어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 한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얻어내잖아요. 그가 무슨 수행을 했습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종합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때가 안 된 거죠. 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훈련이 필요하거나 또는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거나 또 다른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인도하시거나 모르지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 살펴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그때 그 얘기 말씀드렸죠. 마치 순서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되어졌지만 그렇다면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거기에 기도라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 말씀드렸죠. 그럼 기도를 왜 하라고 그러셨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준비시킨 것이라 이 말씀을 했는데 기도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가 에스겔서에 등장을 합니다. 신앙생활 좀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몇 번 제가 드린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최종 바벨론한테 망해서 다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한 40년, 35년에서 한 40년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들이 모든 소망을 잃었어요. 모든 소망을.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3, 40년 지났으니 그 자라오는 애들이 언어 다 잊어먹었죠. 그죠? 언어 잊어먹었지. 그 바벨론의 습성에 다 젖었죠. 그리고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들이 다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면 70년간 붙이겠네. 이건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찬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벌써 다 마음에 소망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딸려보내셨잖아요. 그죠? 딸려보내서 에스겔 선지자 역시 마음에 소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부터 하나님께서 깨우치는데 어떻게 깨우치나 하면 너 내 백성한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해라.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스스로도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회복할 어떤 조건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골짜기에 데려가는 뭐가 보이느냐? 골짜기에 완전히 깔린 게 뭐예요? 예, 뼈. 뼈가 죽은 지 오래돼서 막 하얀 백골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뼈는 저기 있고 다리뼈는 여기 있고 손뼈는 저기 있고 막 그렇게 모여있는데 이것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희망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없잖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명령을 한번 해봐라. 한번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합쳐지기 시작해요. 머리뼈가 다리뼈를 찾아오고 합쳐져. 한 번 더 명령해라. 한 번 더 명령하니까 거기에 살이 붙고 뭐가 군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네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거리에 아이들이 뛰놀 것이고 저녁에 밥을 하면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라갈 것이고 거리에는 애들의 뛰노는 소리가 날 것이고 이 회복될 수 있는 얘기를 쭉쭉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다. 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벌써 70년 동안만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도 다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쌓아야만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열심을 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다 준비해서 이렇게 갖고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행을 겪어서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돛 쌓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모든 종교는 다 돌을 쌓아야 돼요. 극기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이만큼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받아낸다?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갖는 특징이라고요. 이 특징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가 안 돼. 아 그럼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제가 이제 만약에 기도가 이렇게 채워져서 무엇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면 50원을 넣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와? 120원짜리인데 50원 넣으면 안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얼마를 더 넣어야 돼? 70원을 더 넣어야만 음료수가 빠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실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열심을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때가 안 되면 안 주시는 거고 훈련이 필요하면 돌아가게 하시는 거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도 쌓는 종교가 아니다. 어떤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기독교의 특징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명을 이어서 하는데 그 이어서 하는 설명에 또 다른 기독교의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예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가 하셨다. 그가 예수를 살려내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또 갖는 기독교의 특징인데요. 왜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뭐 솔로몬의 하나님 이러고 계속 이 얘기를 사실은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역사를 들먹이며 하나님을 말씀할까요?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간단한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반드시 뭘 끌어들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인물들을 다 등장시켜서 그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조상들을 지금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계속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늘 기독교는 뭘 동반하냐면 역사를 동반한다고요. 역사를. 왜 역사를 동반하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경전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경전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라 미신이 되거든요. 미신의 경전이 들어가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경전에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경전에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역사는 없어요. 역사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그러면 구약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말씀해 보십시오. 율법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구약이 39권인데 그중에 율법서는 주로 앞에 다섯 권이에요. 그죠?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인데 이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은 어디 창세기? 창세기도 일부 조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조금 진짜 조금 레위기가 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전체가 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신명기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데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떤 설명이 없어요. 단지 이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선언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가 창조하셨어. 이거 끝난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갖는 특징이라니까요. 그리고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당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고요. 역사 위에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 그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실로 드러났는가 하는 역사를 기록해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예를 들면 불경 같은 건 제가 철학 종교라고 그랬죠. 전부 말이 있다고요. 그러나 기독교 성경은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도 20% 미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머지가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다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역사의 현실이라고요. 그럼 역사는 왜 기록했느냐?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역사 현장에서 사실로 드러나니까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베드로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과거의 조상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냐면, 왜 그런지는 사실은 뒷부분에 쭉 설명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22절. 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봐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샘플로 예를 들잖아요. 그 다음에 24절, 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사무엘 때 벌써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이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하신 말씀이 다 그 말씀이다.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선지자들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계획하고 실천에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거라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역사를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왜 역사를 들먹이냐?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사실이 되니까요. 사실의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를 들먹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왜 봐요? 남의 나라 역사를.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등장해갖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10년 전에도 하셨거든요. 종종 하셨어요. 근데 자식이 안 생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속으로, 아유 참 웃기시네. 어? 그 좋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아브라함이 좀 성격이 못됐다면 놀고 계시네. 뭐 그랬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다 아셨잖아요. 아시고, 너 비웃었냐? 안 비웃었는데요. 너 비웃었다. 이리 와.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어떻게 하냐면 새를 쪼개놓고 당신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이건 그 당신이 문화인데 약속 안 지키면 반드시 죽겠다는 얘기고 내가 내 목숨 내다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신다. 네 자손이, 아직 자식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남의 나라 왕을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열두 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예 거기서 한 400년간 살다가 나오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나서 한 600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600년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긴 세월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날 한날이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라는 날의 사실이 되니까요. 오늘이라는 날의 사실이라고요. 그냥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철학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날에 내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이라는 날에서 사실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죠? 우린 철학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신념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사실이라고요, 사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이게 사실이니까. 그죠? 그게 사실이니까 오늘이라는 날을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로 삶이 아니고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살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정전에 있는 관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관념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 아니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왜 놀라느냐? 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로 드러난 거다. 그 말씀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 드러난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기독교의 특징은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관념, 철학 이 정도 수준에서 믿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의 젊은 분들. 에이, 과학적으로 안 맞지. 그냥 이건 하나의 기독교 경전이니까, 사상이니까 그럴까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과학적으로는 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과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파괴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의 시각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서 오늘이라는 날에 그 말씀을 사실로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없어질 수 없어요. 결국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뭐 로마서 같은 경우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쭉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9장서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나면 8장까지 구원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5장 같은 데서 우리가 죄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셨고 또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런 것을 8장까지 막 설명을 하다가 8장 이후에 바울에게 선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 로마서의 어떤 구성을 보면 늘 그렇게 구성이 돼서 어떤 것을 설명하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에 대해서 해답을 그 다음에 달거든요. 근데 8장까지 그 설명을 하다가 9장 넘어가서 탁 톤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나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8장까지 내용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 당시 바울 서신을 받을 사람들이 가질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그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행태에 대한 아픔을 후구절절히 정말 길게 얘기한다고요. 이야기하고 그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방인도 용서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진을 혹시 통해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AD 70년에 없어진 나라가 1945년에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과학하는 여러분들 과학적 마인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약 2000년간이나 없어진 나라가 지구상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걸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특징이라니까.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사실로 적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까지 자랑하느냐. 또 다른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오늘이라는 날 그 말씀을 사실로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자꾸 수행하는 쪽에 공로를 쌓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갖는다면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구절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돗닦은 거거든요. 돗닦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혜 주심은 다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깊게 알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 잘하는 거냐 그럼 그것을 깊게 깨닫고 오늘이라는 날 주의 말씀이 사실로 믿고 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특징이라니까요.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감사해야지요. 감사하라는 얘기는 당신의 보호하심에 대한 본인의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죠. 말이 안 되죠. 아까 우리 기도하신 그 집사님도 그렇게 했지만 졸업할 만하니까 왜 또 석유값은 떨어져서 막 잡시장은 엉망이 되고 펀드는 다 날아가고 막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걸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셔서 어떤 하나님의 원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소모품으로 부르진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시점에 태어난 건 더 감사도 해야죠. 예를 들면 6.25 때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나 드렸겠어요. 그것보단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고 당신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라면 그냥 오늘날 태어난 것은 오늘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믿고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섬기려 했으니까 섬기고 돌아보려 했으니까 돌아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특징이라니까. 도스닥구 관념, 철학, 좋은 이야기 뭐 그거 다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실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에 그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이야기지만 그 말에는 기독교 같은 특징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로부터 출발한 게 없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분과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이것이 기독교가 하나의 큰 특징이고 또 하나 기독교는 관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다. 현실이고 사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심리적이거나 감전적인 희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갖는 사실을 추구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사실로 적용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